기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버리고 외로울 때그 사람만은 이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난파를 당한 배 안에 구명조끼 하나밖에 없었을 때 너만은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될 거야. 나는 죽어도 되지만 너는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구명조끼를 그 사람에게 양보해 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함석헌이라는 분이 기독교 시인이기도 하고 기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하나 그립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묻고 있기도 하죠.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탄식과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 세상은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아픔을 가지면서 적은 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마치 자신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쳤지만은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그 결과를 보기 위하여 따라갔는데 그 거리가 멀찍이 서서 따라갔습니다.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거리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갔다는 이 거리를 품위 유지 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인으로서의 광신자가 안 되는 지성인으로서의 미신을 믿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아간다고. 그러나 따져보면 그 품위 유지라는 것은 기회를 엿보는 기회선입니다. 그 사람 잘 나갈 때는 앞자리에 앉았다가 그 사람 잘 나갈 때는 언제나 그 옆에 섰다가 그 사람 덕을 내가 보는 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덕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 내다가 살다가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언제 그랬냐는 뜻이 피신하고 손해 볼까 봐 두려워서 그런 사진이라도 있으면 지워버리고 그런 이름이라도 있으면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지하는 거리, 품위, 거리.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적당한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러나 만약에 결과가 뜻밖의 좋은 결과가 있으면 마치 자기의 힘인 양 쫓아가서 그 옆자리에 설수 있는 그 거리를 말합니다. 혹은 보드라인을, 경계선을 말하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지킬 테니까, 내 행복도 내 것이니까, 교회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어린아이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라인은 내가 지킬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당신들 내게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경계선을 그어놓는 선이기도 합니다. 멀찍이 따라간다는 그 이야기는 말입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고 내 프라이빗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것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나름대로 울타리를 세워놓고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 내 가정, 내 자식, 내 생활, 내 모든 일들, 이거는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마치 울타리가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치 광신자들 이단의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울타리니 경계선이니 품위 유지하는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양다리 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인슈런스 커버를 위해서 때로는 디파짓을 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유리할 때는 이 사람이 붙었다가 불리할 때는 저 사람으로 옮겨가는 적당한 보험을 들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 무슨 은혜가 있겠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신앙이란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도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이 세상은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다라고,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가 아니라, 그래서 다리 가랭이 찢어진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는 거 아니라고 적당한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인슈런스 드는 것처럼 적당한 줄을 만들어 놓고 마치 세상에 어장관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믿음이란 하나를 택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나머지 999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예차하면 도망갈 궁리까지 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자리에 그때 일어난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때 그는 딴청을 피웁니다. 전부터 예견된 이야기죠. 멀찍이 따라가는 순간에 이미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미국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이야기죠. I don't know what are you talking about? 마치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What's going on here? 아니 여기 무슨 일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감격해 했었고, 이분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래서 제자로 선뜻 자원하며 따라가는 그 기쁨이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흥분했을 때 함께 흥분하면서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함께 들떠 있었던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봐요. 아니 겟세마네에서 방금 죽음을 다해서 죽은 창자를 꺼내가면서 기도했었던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s going on here? I don't know. 이게 그가 해야 될 말입니까? 잠시 a little after a little while, 조금 얼음 잠시 지난 다음에 고개를 돌려 슬쩍이 외면하는 순간에 또 다른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너 맞다고, 너 맞다고, 말투도 보고 너 옷차림서도 보고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 본 것 같다고. You are one of them. 그들 가운데 있은 게 분명하다고. Surely, surely. 이때 그는 대답합니다. 이미 해서는 안 되는 대답이었지만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마땅한 자리에서 잠자고 있었던, 졸고 있었던 그에게 닥쳐야 되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I don't know. The man.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 순간에 이 자리에서 살고 싶다라고 할 만큼 감격했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었던, 하나님께서 들려주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 바로 지척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the man. 주님이 아니에요. 랍비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 저 사람, 김씨, 이씨, 저 아저씨, 나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인심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머리가 시커먼 짐승은 기르지 말라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함부로 기르지 말라고, 강아지도 3일 동안만 먹을 걸 주면은 다 주인을 아는 법인데, 이런 옛날 말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베드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이 죽는 그곳에까지 나는 찾아가서 함께 있을 거라고 목숨을 걸고 서약까지 한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말합니다. He denied it again and again. 또 한 번, 또 한 번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 두렵기 때문에 슬쩍이 발걸음을 옮겨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너 분명히 맞아! 라고 할 때 그가 말합니다. 나 모른다고. 저 사람, 저 사람 지금 앞에서 신문을 당하며 지금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지금 그 앞에서 3년이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 그것을 뻔히 보면서 말합니다. 모른다고. 저 사람, 저런 사람 모른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베드로는 배신자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는 베드로를 쉽게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유명한 존 밀턴의 신라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브루터스와 그리고 가론유다가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깜짝 놀라서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이라고, 그 자리에 같이 갈 수 있었지만은 일어났던 이 베드로,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는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며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이러고도 사람이니? 너가 그러고도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니?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따지면은, 의리라고 따진다면은 그는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있는 그 사람의 입을 때려야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멱살을 부여잡고 한방 갈겨야 합니다. 그게 의리라고 말한다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고 본다면,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3년 동안이나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는 것을 생각하면,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앞에 나가서 말해야 합니다.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분은 신문을 당할 뿐 아니라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만약에 때릴 거라면 나를 때리고 물을 거라면 다 나에게 물으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이분이 뭐가 잘못했느냐라고, 그래야 옳았지 않습니까? 그럴 용기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벌떡 일어나가서 모욕을 당하고 치욕 속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될 텐데, 그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로 인하여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밀가부도 까부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돌아보는 예수님, 피신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면 순간 차라리 욕이라도 한마디 하거나 차라리 증오의 눈빛을 보내거나 차라리 너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눈빛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이미 예견한 듯이 너의 이 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나 너 이해하고 있어, 용서해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 그 신문 속에서도 기도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눈길 속에 나 용서했어 너. 그 순간 그 베드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그 눈물 때문에 통곡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달기 웁니다. 꼭이요, 꼭꼭. 그냥 먹이를 찾기 위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꼭꼭꼭꼭꼭꼭꼭꼭꼭 하는 그런 병아리들 소리, 그냥 소리들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소리들, 아주 때로는 우렁차게 울려오는 그 닭 소리가 꼭이요, 꼭. 그 소리에 통곡이 더 미어집니다. 저 지키지 못한, 흔히 말하는 무슨 지못민이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이 아니라 저런 고통 속에서도 의연히 참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 앞에서 그것이 불쌍해서 가여워서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하더라도 나는 세상 것 다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것만 소중하게 여기며 따라가는 줄 알았었는데, 닭 울음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통곡을 통해서 내 속을 돌아보니까 아직 내 속에는 버리지 못하는 세상 것들이 물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과 오만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쓰레기 같은 세상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다가 보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아직도 죽지 못한 죄성이 남아있고, 아니 죽지 못한 고집과 아집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교만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상처 속에서 나아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내 명예 때문에 상처받았고 분노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싸웠던 이유도,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싸웠던 이유도, 내가 예수님 곁에 더 다가가야 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은혜를 말했지만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본 은혜가 없는, 체험해본 적이 없는 은혜였고, 때로는 충성을 이야기하지만 충성이란 단어 글자조차도 모른 채 충성을 입에 오르내리고, 아니 입으로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번지르르하게 기름 돌린 듯이 무유빛처럼 말은 했지만 알고 보니 내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돌아서면 남들은 심지어 천사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변한 줄 알았는데,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배우고 변한 줄 알았는데, 그 기적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변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다 버리고 떠나간 선교사들도,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더 싸워요. 신학교에서 아굴골짜기 서운하고 떠났던 목사들도, 목사들 모임에 가면은 감동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때로는 목사들끼리도 싸워요. 아니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싸우고 전도사 때도 싸워요. 남들은 천사라고 말하지만은 내 속에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버리지 못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아니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죽지 못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있었고 변하지 못한 것들이 나를 꿈틀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이 베드로, 닭소리와 함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슴을 치면서, 내 죄악을 토해내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체험합니다. 사순절 중세시대의 최고의 시간은 닭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닭을 세워놓는 시간,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회개 한번 하자고. 그 시간 사순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던 베드로. 수십 번 설교 들으면 뭐해요? 닭 울음소리보다 못하는데, 솔직히 어떤 때는 수백 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 뭐해요? 닭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베드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그 이상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가 그 순간에 컸을 겁니다. 사순절, 오늘 금요일, 또 내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한 주가 남아있지만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닭소리같이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 손을 들기 시작하십시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너 용서했어. 이미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아니면